예,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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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4장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한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이었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이제 성령님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바로 보이고 보좌 앞으로 바로 인도되어 그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무엇으로 표현했죠? 상징적으로 여러 보석들 그리고 무지개의 형상으로 그 영광을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보석이 달려있다는 뜻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장 빛나고 귀한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보석들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환상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풀어보았죠. 여러 보석들이 가리키는 게 또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 달린 하나님 영광을 빛내는 보석들이라 우리 계시록 21장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삼위 하나님과 한 영광으로 영원토록 빛나며 살아가는 것을 그 보석으로도 보여주신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또 보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죠?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요. 뭘 쓰고 있었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24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여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이 보좌에도 앉아 있고 또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 14만 4천도 또 성도들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24 장로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우리는 다 주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도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성령님이 계시고 6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놋바다. 그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뭘 의미하는 거였죠? 왜 바다를 가리켜서 수정 같고 유리 같은 바다라고 설명을 했죠? 요동치지 않는 잔잔한,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정말 바다라고 볼 수 없는 유리 같은 거울 같은 그런 바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요동치는 바다의 현실이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도 사망도 하나님 백성을 멸하려는 모든 사단과 같은 원수들까지 다 정복되고 진멸되고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바다가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죠. 대적과 심판의 현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는 수정 같은 거울처럼 잔잔한 유리바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의 현실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도 사망도 사단의 권세도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요동치는 바다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직 고난과 시련을 거쳐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요동치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미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여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뒷부분부터 9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6절부터 9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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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 보좌 가운데, 그러니까 보좌에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의 형상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 모습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요. 그 형상이 네 개의 생물, 즉 사자, 그리고 뭐예요? 송아지, 독수리, 사람의 얼굴과 같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무슨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그걸 가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서 1장 5절로 가보시겠어요? 몇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5절. 네. 여러분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았던 구절인데 그러니까 1장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5절만 보겠습니다.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만 볼게요. 그 다음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이 생물들이 바퀴가 달려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도 네 생물들이 나오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날개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생물들은 일단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네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의 동물들의 대표격으로 사자. 그리고 가축,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축의 대표격으로 소나 송아지.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의 대표격으로 독수리. 그리고 만물의 왕으로 지으신 대표인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내 생물들에게 날개도 있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 보좌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를 옮기고 나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좌가 이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타고 가시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마치 하나님의 수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네 생물들이 각각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섯 날개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을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날개 여섯을 달린 피조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보여줘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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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내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천사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키를 구약에서 또 알려줍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 곳이 있죠? 어디죠? 지성소. 그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덮개가 있죠. 그곳이 있는데 그 언약궤와 또 보좌를 둘러선 그 보좌로 들어가는 휘장에 두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수를 놓거나 상을 만들어서 두게 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보좌에 그리고 보좌 주위에. 그게 뭐였죠? 뭐였죠? 예,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즉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그룹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을 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위하며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그 보좌로 나아오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지키며 섬기는 현실을 증거했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도 이것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신 언약궤의 덮개 이거를 쉬운 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와 같았는데 그거를 쉬운 자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Mercy Seat이라고 쉬운 자라고도 불렀고 속죄소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 그곳에 앉으시는 현실을 이 덮개로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속죄소, 언약궤 덮개 위에도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하여 세워놓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서 이 네 생물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서. 지성서를 보면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 가운데와 언약궤를 둘러선, 지성소를 둘러선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그룹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에 금으로 그룹 천사,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 쉬운 자 언약궤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라. 그룹들은 두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구약의 지성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물들은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내 생물들의 형상을 한 그게 그룹 천사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의 형상을 그룹 천사들로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좌의 현실이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룹 천사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의 보위를 받으시고 그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만.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천사 사이에 앉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할 때 그룹 천사들 가운데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어디 좌정하신다고요? 그룹 천사들 가운데 그들을 주위에 두시고 좌정하신다. 이사야서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영광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할 때 하나님 혼자 계신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룹 천사들 가운데 그들의 호위 속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 천사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가르쳐서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룹 천사들과 함께 그 보이시는 그 보좌의 영광을 가르쳐서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 그룹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다른 이름. 하나님의 공회라는 거예요. Council of God,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 보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공회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그룹 천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가끔 나 여호와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게 제일 먼저 어디 나오죠? 첫 창조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를 복수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의 우리는 그룹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공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배웠던 우리 클라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표현하셔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도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라고 했을 때 그룹 천사들의 모습, 그룹 천사의 모습이 내 생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형상을 따라 생물들을 지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 형상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그룹 천사들을 만드셨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이 천사들과 그룹 천사들을 함께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딜까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사야서 6장의 하나님 보좌.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거기서도 그룹 천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옛날에 왕이 임금이 지나갈 때는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신하들을 대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룹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회, 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때로는 우리라는 표현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회라는 단어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서 23장 18절하고 22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Council of God, 여호와의 공회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회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 보좌의 그룹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좌의 모습, 그게 다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물들의 형상을 한 그룹 천사들의 호위 속에 보좌에 앉아 자기 영광을 드러내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항상 그룹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모습. 그런데 아까 그룹 천사들에게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에스겔서에 날개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퀴가 있다. 보좌를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시편 18편 10절에서 11절에 그룹을 타고 오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그룹을 타고 오시며 그룹 천사들을 타고 오신대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치 수레의 역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옮겨가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수레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듯이 내 생물들에게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고요.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 생물들에게 여섯 날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무소부조하시죠. 그렇지만 그룹 천사들을 타고 강림하시는 것으로. 왜? 그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출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항상 이렇게 그룹 천사들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룹 천사들이 보좌 위에서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과 함께 그룹 천사들을 타고 오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타고 강림하시고 출현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어떻게 나타났죠? 그룹 천사들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 그룹 천사들과 함께 대동하시며 그 보좌가 임하는 모습, 뭘로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영광의 구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룹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른 구절로 가면 구름을 타고 오시며로 풀린다는 거죠.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렇다면 성경이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의 형상을 한 그룹 천사들이를 타고 오시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같은 현실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영광의 구름은 천국이 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 중에 강림하시고 출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구름? 그것이 아니라 그룹 천사들과 함께 오신 하나님 보좌의 모습. 즉 천국이 오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룹 천사들, 즉 영광의 구름이 가리켰던 현실을 신약에서 다시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때가 있어요. 언제였죠? 구름이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구름이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아, 구름 하늘에서. 예.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셨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을 데려가셨고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구름이 뭘 가르쳤죠? 하나님의 보좌. 천국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셔서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영광의 구름,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왜 계속해서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가신 모습이 어땠다고요? 영광의 구름으로 들어가셨어요. 오실 때에도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뭘 타고 오신다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룹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영광의 왕과 주님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에는 천국의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룹 천사들을 타고 오신다. 같은 소리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구름을 타고 그룹 천사들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그룹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영광의 왕과 하나님과 주님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아 오시는 영광의 모습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천국이 영광 중에 드러나는 날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룹 천사들만 보였죠. 구약적인 현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거기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과 그룹 천사들뿐만 아니라 또 속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신약 332페이지. 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 승천 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요? 구름 속으로. 뭘 알려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던 그 복된 현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그 구름 속으로 임하신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이르시고 왕과 주님으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의 영광을 누리십니다. 똑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승천 때처럼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거고 그룹 천사들이 호위하는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거고 그때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까지 함께 앉혀주셔서 우리가 그룹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수종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영광의 구름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앉으신 아버지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되는 영광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룹 천사들과 함께 나타날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현실이 오늘 본문에도 보여지는 거죠. 계시록 4장 4절에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24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말하면 영광의 구름이고 천국의 모습이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 보좌에 앉아 천사들의 호위 속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보면 그 영광의 구름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앉아있고 그 영광의 구름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종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계시록 5장 11절에 가면 그 밖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 그 수를 다 헤아려 보니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천사들 속에 성도들의 허다한 무리가 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보좌의 현실, 영광의 구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하나님 보좌에까지 함께 앉아 이 영광을 누릴 거예요. 성경은 그날에만 이 영광을 누릴 거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그 보좌에 앉혀져 있다고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이르러 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미 그곳에 이르러 있다. 그 영광을 누리는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그룹 천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다 했지만 이 천국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참 현실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 거라는 걸 바라볼 때에 그 삶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안 할까요?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붕뜬 소리고 뭐 뭔 상관이야 이러고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날 지키는 거예요. 죄에 빠졌다가도 빨리 돌이키고요. 왜? 그날이 올 거니까. 주님 앞에 설 거니까. 그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요. 참고 인내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봐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죠. 그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2장에서 3장에 일곱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한심하고 망할 것 같고 위태하고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야 정신 차리고 잘해. 이렇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4장에서 5장을 보여주시는 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야 내가 이룬 천국의 영광의 현실이 이런 거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까지 어떤 영광에까지 이르러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린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영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끝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삶이요 지금도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현실과 내 처지와 내 모습 이대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잠깐 있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예배라는 것은 뭘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가 이 천국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속하여 영광의 구름에 속하여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교제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에스겔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 그룹 천사들 중에 하나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천사가 타락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그 거룩한 성도들 그게 여러분이에요. 멸관까지 씌워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모든 멸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깨어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천국의 또 현실을 보여주시며 그룹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또 예수님의 영광 또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현실에 따라 지고 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삶에 참여되어 영원한 천국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에 어떤 시련이 있든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고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함과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